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106번째 이야기 절망에서 피어올린 희망의 꽃 원진 레이온 그리고 녹색 병원 안녕하십니까.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이지선입니다. 여러분, 원진 레이온이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리의 시민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원진 레이온 사건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뉴스를 안 봐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전혀 못 들어봤어요.
전혀 몰라요. 저도 대학교 때인데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한 30몇 년 됐겠네. 큰 사건이었죠. 원진 레이온 사건이라면 뭐 금방 알아듣는 정도니까 뭐 지금도.
독가스에 중독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안전교육도 없이 방독면 같지도 않은 거 하나 착용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기업체들이 너무 거기에 방만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당한 거지.
뉴스에서 잠깐 들었는데 피해자들 때문에 녹색병원을 하나 설립한 걸로 아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연령대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에게는 낯선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은 이름 원진 레이온. 온 국민을 충격과 공분에 빠뜨렸던 원진 레이온 사건. 이야기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봤습니다. 임춘혜 선수가 88올림픽 열기로 한창 뜨겁던 그의 여름.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5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도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앓고 있는 병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녹색병원 임상혁 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연락을 해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 바로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거의 한 950명 정도가 중독이 됐습니다. 아마 단일 질환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아닐까.
한 공장에서 천여 명의 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환자들의 증상이었습니다. 당시 의대생이었던 녹색병원 임상혁 부원장은 환자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리에서 진료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방문. 그래서 이제 가면 정말로 그 뭐 진짜 참담함이 그 이루 말할 게 없죠. 되게 무서웠어요, 실은. 뭐 슬라이드로 보거나 뭐 뭘로 보던 환자랑 완전 다른 사람이 거기 딱 가 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 있고 이러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게 이제 화학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뇌증이라고 해서 뇌증. 그러니까 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뇌의 사진, MRI 사진을 보면 그냥 불꽃놀이 하듯이 전체적으로 다다다다다다.
그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월 평균 320시간가량 노출된 작업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면 냄새는 굉장히 지독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워커힐까지 냄새가 났었어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옥 같은 곳이다. 들어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나가서 마이크를 딱 잡고 하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 1,500명 중에 무려 천여 명이 이황화탄소 독가스에 중독되어 병들거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었던 당시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직업병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녹색병원 이종훈 기획실장의 이야기입니다.
병에 걸리게 되면 다 네가 잘못해서 병에 걸렸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노동자 개인에게 탓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산업재해 직업병이라는 것이 생소했던 거죠.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또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직업병을 인정하고 인정 기준을 만들고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진단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어쨌든 그 정비하는 과정들이 거의 십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기도 했고.
양심적인 의료인, 노동단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긴 시간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보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직업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설립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원진레이온 환자들 연구소를 설립해달라고 했던 요구는 우리처럼 불행한 노동자가 이 세상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원진 직업병 환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어갈 수 없지 않느냐. 직업병을 연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투쟁을 이어서 하게 된 거죠.
수년간의 끈질긴 요구와 투쟁 끝에 원진 레이온 공장 매각 대금의 일부와 피해 보상금 일부가 건립 자금이 되어 구리 원진 녹색병원과 서울 녹색병원이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병원이길 고집해온 녹색병원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 바로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인데요. 고공농성이나 사회적 단식, 공권력 피해, 성소수자, 난민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가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인권치유센터 이보라 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권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를 한 거는 2017년 9월인데요. 농성하는 노동자나 그다음에 뭐 고문 피해자들 아니면 뭐 수는 적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원폭 피해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는 일을 녹색병원 설립 이후로 계속 해왔었는데 진료 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고 외연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인권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2017년 9월에 정식으로 개소를 했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에게 좀 더 사려 깊은 그런 진료를 한다.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우리가 그냥 기존에 딱 알고 있는 그런 질병, 병명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처한 사회적인 위치와 그다음에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런 걸 다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는
녹색병원 의료진들은 왕진 가방을 들고 단식 농성이나 고공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갈 때도 많다고 합니다.
2017년 봄 한 4월,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층 빌딩 위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가서 이제 고공 농성 플러스 단식 농성을 하시는 상태였고 진료를 가려면 그 고공 농성하는 그 현장까지 올라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은 외침을 중단하라는 말보단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건강만 생각한다면 현장에서 당장 내려와야 되고 식사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멈추라고 그만두시라고 그런 말을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만하라고 하는 말은 경찰이 하는 말이고 그 건물 주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최대한 건강을 상하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얘기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는 알리고 내려와야 된다 이제 그런 주의사항 이런 거 알려드렸고
위로와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농성과 단식이 끝난 후에는 녹색병원을 직접 찾아와 회복치료를 받곤 합니다. 41일간 단식 농성을 끝낸 콜텍 노동자 임재춘 씨도 현재 녹색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단식을 왜 했냐? 뭐 빨리 끝내고 가서 예? 나가서 돈 벌지 왜 그렇게 하냐? 억울해야 끝까지 가는 게 단식이거든요. 몸을 완전히 뼈까지 다 태우는 거거든요. 와갖고 간호사도 편하게 해주고 예전에 직접 면담해주고 정신적으로도 말짱해주고 투쟁하다 보면 돈이 오프싹 못 오거든 병원에.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게 사람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을 다시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하여도 가서 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에.
국회 앞에서 5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도 좋은 기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겨울이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이랬을 때 제가 이 녹색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보라 선생님께서 참 친절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그 노동자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이 녹색병원 말투 자체부터 또 틀리더라고요. 환자와 의사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보살펴주시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항상 힘내라. 녹색병원 같은 병원이 많이 생겨나면 아무래도 좋겠지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치료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병원은 일반 진료도 겸하고 있는데요. 날로 상업화되는 의료 현실 속에서 녹색병원의 철학과 소신을 지켜가며 경영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지만 녹색병원은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실은 작년에 유동성 위기가 한번 났어요.
그 내내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거의 한 3, 4년 이상을 특별 대책, 비상 대책 뭐 이런 이름들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녹색병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왔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지원을 멈추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병원이 힘든데 외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우리부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때도 저희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녹색병원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병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거라면 우리가 그런 병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적어도 녹색병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녹색병원이 숱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병원을 세웠던 이들의 희생과 병원이 품었던 꿈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녹색병원을 개원할 때 꿈을 이야기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의료기관이 하기 힘든 일들을 여태까지 녹색병원이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좀 더 꿈을 키우고 싶은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좀 만들어보자, 그런 쪽에 좀 도움을 달라.
녹색병원이 더 성장해서 의료진이 더 많고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더 높아져서 우리의 정신이 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30여 년이라는 세월에 묻혀 낯선 이름, 빛바랜 이름이었을지 모르는 원진 레이온. 그 이름을 잠든 기억 속에서 다시 꺼내본 이 시간, 녹색병원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나봤습니다. 원진 레이온 피해자들의 상처와 희생의 대가로 세워진 녹색병원이 첫 마음을 꼭 품고서 뚜벅뚜벅 오던 길 계속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병원이 가는 그 길에 힘이 되는 길동무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106번째 이야기, 절망에서 피어올린 희망의 꽃, 원진 레이온 그리고 녹색병원. 지금까지 연출의 김호정, 구성 권호경, 리포터 박윤경, 저는 이지선이었습니다. You pale blue eyes.